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해군 함정 두 척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미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매튜 코머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엘프 존슨함과 패스파인더급 관측선 보우디치함이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타이완 해협 북쪽에서 남쪽으로 항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해협 회랑을 따라 이뤄진 이번 통과는 연안국들의 영해 밖에서 행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머 대변인은 이 회랑 내에서 모든 나라들은 공해상에서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와 함께 이와 관련된 국제법상 합법적 해양 이용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 해군 함정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미 해군 함정의 타이완 해협 통과를 확인하면서 해당 기간 타이완군은 주변 상공과 해상을 완벽히 통제했으며 상황은 정상적으로 유지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타이완 해협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군 동부전군은 오늘 성명에서 중국군이 이 해역에 감시 자산을 파견했다며 미국의 행동은 잘못된 신호를 보내며 안보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비난했습니다. 주펑년 중국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도 기자들에게 타이완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면서 중국 미국의 활동에 단호히 반대하며 외부 간섭을 절대로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에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난민들을 받아들일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압둘라 2세 국왕과의 회담에서 요르단과 이집트에 가자 난민들을 수용할 땅 한 구획은 있을 것이라면서 그곳에서 난민들은 매우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요르단과 이집트에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위협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두 나라가 결국 자신의 제안에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요르단이 150만 명 규모의 가자지구 난민 수용을 거부할 경우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경제와 군사 지원을 보류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난민 이주와 맞물린 가자지구 재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유지하게 될 것이며 소중하게 다룰 것이라면서 가자를 국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계획은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압둘라 2세 국왕은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 수용 요구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도 다만 치료가 필요한 가자지구내 어린이 2천 명은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압둘라 2세 국왕은 정상회담지 성명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주시키지 않고 가자를 재건하며 심각한 인도주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모두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는 영내 아랍 국가들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성명을 통해 하마스가 토요일 정오까지 인질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휴전은 종료되고 이스라엘군은 하마스를 물리칠 때까지 격렬한 전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의 가자 내부와 주변의 병력을 집결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경고는 하마스가 지난 10일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 복귀 방해 등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15일로 예정된 인질 석방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힌 데 뒤이은 것입니다. 양측 간 휴전을 중재해온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10일 모든 인질 석방을 요구하며 15일까지 이 점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휴전 종료를 하겠다고 위협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76명의 인질 전원 석방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15일 석방이 예정된 3명에 대한 요구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는 지난달 19일 휴전 발효 이후 21명의 인질들을 석방했고 이스라엘도 자국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730명가량을 석방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연합 지도자들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 중동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테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이 살만 빈 하마드 알칼리파 바레인 왕세자 겸 총리와 대화했다며 중동 전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사적 기회와 영내 안보에 대한 지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과 알칼리파 왕세자는 이 밖에 미국과 바레인 간의 경제와 안보 관계의 강화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브루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모하메드 빈 자에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연합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인 여성이 북한 정보기술 IT 인력의 위장 취업을 도운 혐의를 인정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이 여성과 북한은 취업 사기를 통해 1,7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공개 수배 중인 대북제재 위반자가 최근 급증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대부분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됩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4도,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9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 1에서 3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북한 김정은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얘기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관련해 우리는 항상 매우 좋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면서 나는 그를 아주 잘 안다. 아마 세계 여러 지역에 그 누구보다도 그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워싱턴을 방문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한반도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과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가 전쟁을 막았다면서 그와 잘 지낸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큰 자산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거듭 강조한 건 향후 미북 정상외교 추진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렌스 로리그 위스콘신대 동아시아 교수는 앞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회담 재개를 시도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김정은이 이에 응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밝힌 이상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낮으며 설사 응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겠지만 미국은 그런 요구를 들어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정상외교 가능성은 적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오랜 우호국이었던 시리아와의 수교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교가 성사되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한층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1일 국제사회 동향과 시리아 측의 의사를 바탕으로 시리아와의 수교 관련 검토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시리아 측으로부터 수교에 대한 환영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수교 추진을 공식화한 건 지난 24년간 시리아를 철권 통치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축출되고 과도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여 만입니다. 북한과 시리아는 지난 1966년 수교를 맺은 이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1990년대 초엔 미사일 커넥션으로 불리는 무기기술 교류가 끊임없이 제기되는가 하면 2007년엔 양국 간 핵 개발 협력 의혹까지 불거지며 국제사회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시리아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40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부품과 화학무기, 제조물질 등을 실은 선박을 보냈다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알 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과 꾸준히 서신을 주고받는 등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시리아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중간에 위치해 북한이 서구로부터 무기 등을 밀반입하는 경유지 역할도 했습니다. 한국이 시리아와의 수교를 발빠르게 추진하는 배경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깔려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 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시리아는 북한의 군사는 물론 외교, 경제 거점 역할을 했고 중동 지역에서 이란과 함께 대표적인 친북 국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외교 역량이 최근 해외 공간이 한 5분의 1 정도 축소됐거든요. 이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그랬고 특히 사회주의권과 북한의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게 김정은판 신냉전 외교거든요. 그러나 이 예상과 다르게 한국과 수교, 여기에 시리아까지 또 한국과 수교한다고 그러면은 북한으로서는 이 신냉전 외교가 사실은 큰 상처를 입는 거죠.
북한과 시리아와의 관계가 사실상 붕괴된 건 지난해 12월 시리아 반군이 알 아사드 정권을 몰아낸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후 두 달 만에 김은정 외교부 아프리카 중동 국장을 필두로 한 대표단을 시리아로 파견해 시리아 과도 정부와 처음으로 접촉했습니다. 정부 대표단이 시리아를 방문한 건 2003년 이후 22년 만이며 한국 외교관의 시리아 방문은 1992년 장만순 당시 외교부 차관 보 이후 30여 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번 수교 논의는 지난해 2월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던 쿠바와의 수교가 성사된 지 1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이 장기화하면서 북한과 시리아 간 교류는 이미 상당 부분 위축돼 있었습니다. 시리아에 주재하던 북한 외교관들은 알 아사드 정권이 몰락하자 러시아의 특별 전세기로 긴급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이런 과정을 감안하면 외교적 차원에서 북한이 또 하나의 우방국을 잃었다는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한 시리아 수교가 성사되도 북한에 주는 실질적 타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과거의 어떤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점적인 성격까지 가질 정도로 나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지만 아랍의 봄 이후에 정치 변동이 쭉 전개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정권 교체까지 집권 세력까지 교체되는 상황, 아사드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뭐 그런 나름 과거의 의미가 있고 중요했지만 과정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상실한 상황에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은 의미가 더 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고요.
시리아 과도 정부의 주축인 HTS는 알카에다의 연계 조직으로 출범했고 2018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테러 단체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내 일각에선 시리아와의 수교 추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 외교 당국은 이에 대해 시리아와의 수교 추진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시리아의 대표단을 파견해 과도정부 측과 면담했고 시리아 임시대통령 아흐메드 알샤라는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 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물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그러나 시리아 정정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주변국에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있어 내전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시리아와의 수교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리아 정권도 서방 국가하고 협력이 원만하지 않으면 다시 북한하고 협력을 또 도모할 가능성이 있어요. 러시아 관계도 지금은 약간 소원에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또 서방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다시 또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중동 국가들의 딜레마거든요.
장영석 박사는 북한이 자신들의 외교 공간이 축소되는 흐름에 대응해 러시아는 물론 벨라루스와 같은 친러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겨냥해 반미, 반제국주의를 고리로 영향력과 위상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러시아와의 밀착에 따른 군사 경제적 실익이 미미하고 그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만 나빠졌다며 북한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심화될수록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과 첫 화상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 실장과 오카노 국장은 화상 협의에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불법적인 북러 군사 협력 등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미한일 공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안보실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측은 또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력하며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오카노 국장 취임에 따른 상견례를 겸해 진행됐습니다. 미국인 여성이 북한 정보기술, IT인력의 위장 취업을 도운 혐의를 인정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이 여성과 북한은 취업 사기를 통해 1,7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48세 여성 크리스티나 마리 챔먼이 해외 정보기술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을 도운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챔먼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전자기기 사기, 신분 도용, 돈 세탁 공모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챔먼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해외 IT 노동자들과 공모해 미국 시민들의 신분을 도용하고 이를 통해 원격 IT 직무에 지원한 후 거짓 서류를 국토안보부에 제출했습니다. 챔먼과 북한의 이를 통해 1,70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수익을 창출했다고 법무부는 지적했습니다. 또 이 돈의 대부분은 신분 도용된 실제 미국인들의 이름으로 국세청에 보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 해외 IT 노동자들이 북한 노동자라는 점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해외 IT 노동자들은 미국의 대기업을 포함한 수백 개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주로 임시 인력 업체나 계약 회사들을 통해 고용됐습니다. 챔먼은 자택에서 레토팜을 운영하며 미국 기업들로부터 받은 컴퓨터들을 처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노동자들이 실제로 미국 내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고 그 결과 해외 IT 노동자들은 미국 기업들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국 기업은 300곳 이상이며 신분이 도용된 미국인은 70명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챔먼에 대한 최종 형량은 오는 6월 16일 선고될 예정이며 유죄 협상에 따라 양측은 법원이 94개월에서 111개월의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해외 IT 노동자와 이들의 불법 활동을 겨냥한 여러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국적과 신분을 속이고 미국 IT 회사로부터 일감을 수주한 북한인 2명과 이를 도운 멕시코인 1명, 미국인 2명이 기소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 북한인은 위장 취업을 통해 64곳의 미국 기업에서 약 86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2023년 공동공익 발표문 형태의 합동주의보를 통해 북한 IT 노동자들의 취업 수법 등을 공개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공개 수배 중인 대북제재 위반자가 최근 급증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대부분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도주 중인 지명 수배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FBI는 이름, 생년월일, 혐의 내용과 함께 사진이 실린 지명 수배 전단을 게시하고 이들에 대한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공개 수배된 인물은 11일 현재 모두 26명입니다. 지난 2023년까지만 해도 약 10명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배자는 불과 약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또 수배자가 2명에 불과했던 2020년과 비교하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지명 수배되는 경우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미 법무부의 기소가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FBI의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오른 인물은 북한 국적자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2명씩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 밖에 스페인과 영국, 러시아 국적자가 대북 제재 위반으로 FBI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국적자 19명 중 18명은 불법 사이버 활동을 이유로 미 법무부에 기소돼 결국 수배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경우입니다. FBI는 미국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박진혁과 김일, 전창혁을 지명 수배한 데 이어 지난해 미국 병원 등을 상대로 마우이 랜섬웨어 공격을 가한 림종혁에 대한 수배 전단지를 공개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엔 해외 기업의 원격 근무 방식으로 위장 취업하거나 이들의 취업을 알선한 북한 IT 회사 직원과 관계자 등 14명에 대한 사진과 신상 정보를 수배 전단지에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FBI 홈페이지에선 이들에 대한 사진과 신상 정보를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수배된 대북 제재 위반자들이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2023년 FBI는 북한의 담배 판매를 촉진하고 북한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세탁한 혐의로 북한 은행원인 심연섭과 중국인 칭궈밍, 한린린을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호주, 아랍에미리트 등을 방문한 흔적을 남겼지만 주 활동 무대는 중국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FBI는 북한 IT 회사와 연계된 14명의 지명 수배자에 대해 이들이 중국과 연계되거나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수배 전단지에 명시했습니다. 이들이 원격 취업 방식으로 미국 등 해외 기업에 취업했지만 실제로 업무를 본 곳이 중국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FBI에 수배된 26명 중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인물은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중국 혹은 중국인이 연루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중국은 과거에도 대북 제재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수사와 기소가 증가하면서 중국의 연루 사례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미 수사당국에 체포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중국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9월 호주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현재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진광화로 북한의 위조담배 제조 판매를 도와 북한이 약 7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거두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진광화는 호주에서 중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체포됐으며 이후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북한의 총기와 무기를 밀수출한 혐의로 중국인 남성 웬성화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BOE는 진광화와 웬성화의 법원 기록을 분석해 이들이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중국에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조선족, 즉 한국계 중국인일 가능성도 제기됐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의 3분의 1이 북한 해커 소행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암호화폐를 탈취해 무기와 핵확산 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했다고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 정보업체 TRM 랩스가 11일 북한이 2024년 전체 암호화폐 도난 피해 금액의 약 35%인 약 8억 달러를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TRM 랩스는 이날 2025년 암호화폐 범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2024년 북한 조직의 해킹 활동 급증은 암호화폐 분야의 위협 환경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공격이 두드러짐에 따라 업계는 더 강력한 보안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평균적으로 북한 해킹 조직의 공격 규모는 다른 해커들보다 약 5배 크다며 이는 고위험 작전을 강조하는 북한의 공격 방식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 해킹 조직과 그들이 협력하는 암호화폐 자금 세탁 그룹들이 암호화폐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을 늘리고 다양화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운영사인 와사비 월렛과 사무라이 월렛이 미국과 국제법 집행기관의 압박으로 운영을 중단하자 북한은 조인마켓이나 믹세로 와사비 월렛의 새 독립 운영사 등과 같은 대체 서비스로 전환하며 범죄 적응력을 보여준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TRM 랩스의 아리 레드보드 글로벌 정책 책임자는 이날 B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은 전 세계 어느 곳과도 다르다며 북한 해커들은 국가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 국가 그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North Korea has built a cadre of essentially specialized cyber criminals or hackers who are attacking
미국 재무부에서 테러 자금 조달 및 사이버 보안 검사를 지낸 레드보드 책임자는 북한은 암호화폐 탈취에 중점을 두고 전 세계 기업을 공격하는 전문 사이버 범죄자로 구성된 핵심 조직을 구축했다며 암호화폐 탈취는 디지털 시대의 은행 강도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북한은 암호화폐 수십억 달러를 탈취해 무기, 핵 확산 및 기타 불안정한 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레드보드 책임자는 일단 해킹이 발생하면 법 집행기관 및 국가보안기관과 협력해 해당 자금을 추적하고 회수해야 하는데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은 만큼 애초에 북한의 해킹 및 암호화폐 탈취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hen you talk about hardening cybersecurity, a lot of it is education. North Korea leverages phishing attacks and malware.
레드보드 책임자는 북한은 피싱 공격 및 악성 코드, 기타 유형의 방어 체계를 뚫는 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신속한 정보 공유와 적극적인 법 집행 조치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지난달 14일 암호화폐 탈취 등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경고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국은 이 성명에서 북한 연계지능형 지속공격단체들이 수많은 사이버 범죄 행위를 자행해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거래소와 가상자산 수탁업체, 개인 사용자들을 겨냥함으로써 사이버 공간 내 악성 행동 양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만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가 6억 6천만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사회공학적 해킹과 가짜 신분증 생성 등 위장 수법 고도화에 인공지능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존 헐키스트 구글 위협 분석 그룹 총괄 분석가가 밝혔습니다.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해킹 조직의 불법적 AI 기술 활용 문제를 지적한 헐키스트 분석가는 10일 B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특히 북한이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기능을 악성 코드에 추가하는데 AI를 활용하는 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등 적대국이 불법 사이버 활동에 AI를 활용하는 것은 사이버 보안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과거보다 위협이 얼마나 더 커졌으며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There has been probably prior to us all sort of adopting AI or getting access to AI, there's always been concern that this would be a real game changer.
AI가 보안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심각한 위협 가능성은 우리가 AI를 채택하거나 접근하기 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미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일부 측면에서는 과도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적대 세력들이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는 갑작스러운 변화나 도약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이는 생산성의 변화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적대 세력들은 AI 도구를 활용해 확실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 능력의 변화도 있지만 AI의 주요 역할은 작업 규모를 확대하고 더 많은 대상을 공격하며 기존 활동을 더욱 정교하게 수행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북한의 AI 오용 방식은 중국, 러시아, 이란의 사이버 공격자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Well, I think that what's really interesting about North Korea is that they were really one of the first players to really get involved in AI.
북한의 흥미로운 점은 AI를 활용하기 시작한 초기 행위자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AI 관련 활동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일찍부터 이 기술을 도입해 활용한 국가 중 하나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그들은 인간 심리를 이용해 기밀 정보를 유출하도록 속이는 공격 기법인 사회공학적 해킹 활동에 이 도구들을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사이버 활동을 구분짓는 핵심 차이는 북한이 바로 사회공학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IT 노동자 활동과 관련해 AI를 활용해 이력서를 작성하고 고용 가능한 프리랜서 프로필을 생성하는 데 활용해 왔습니다. 이는 AI가 비교적 잘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다른 공격자들이 목표 대상을 공격할 때 사회공학 기법을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북한은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공격자들은 바로 악성 링크나 코드를 보내는 방식을 쓰지만 북한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구축한 후에야 악성 콘텐츠를 전송합니다. 이는 대상이 파일을 열도록 유도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영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 긴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장기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AI 언어 모델이 대화형 도구로 설계돼 있어 이런 유형의 작업에 특히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AI를 통해 사이버 역량을 강화했다는 구체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I would say that there's a lot of it is very experimental, but I think they have found ways to use it pretty regularly. I think it's really
북한은 AI를 실험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정기적으로 적용할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의 활동에서 AI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AI를 활용해 이력서를 작성하고 가짜 신분증을 생성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AI를 활용해 가짜 신원을 만들거나 기존 신원의 사진을 변경해 인터뷰 대상과 일치하도록 조작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암호화폐 탈취를 노린 해킹에도 AI를 활용했다고 보고서를 통해 지적하셨습니다. 북한이 어떤 이점을 노리고 암호화폐 해킹에 AI를 이용했다고 보십니까?
So the IT worker problem, for instance, is pretty close to the cryptocurrency problem. They have, I think, one of the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활동은 IT 노동자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북한이 암호화폐를 노리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암호화폐 회사에 직접 고용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사에 고용되는 과정에서 핵심 접근 권한을 확보해 내부 위협을 초래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회사들은 원격 근무와 분산 운영이 일반적이어서 북한 IT 노동자들이 이를 공격 대상으로 삼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북한의 AI 활용 해킹 사례 중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이며 이것이 사이버 안보에 어떤 위협을 초래한다고 보십니까?
Well, yeah, one of the things that we're seeing from actors is they are definitely trying to use some of this capability to rewrite or help them write.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한 공격자들이 AI를 활용해 코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AI를 악용하는 가장 강력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신들의 악성 코드가 이를 막기 위해 보안이 적용된 샌드박스 환경에 배치됐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즉, 악성 코드가 의도된 대상 시스템이 아니라 샌드박스 환경에 배치됐을 경우 이를 감지하고 작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만드는 코드를 작성하는 데 AI를 활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AI를 활용해 북한의 보안 우회 시도를 탐지하고 차단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를 구현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You know, when it comes to identifying any threat activity, context is king. And you know, what are the approach?
어떤 위협 활동을 식별할 때 맥락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스템 전반에서 이를 포착하고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탐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위협에 직면한 고객들에게 정기적으로 대응하며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 구글 시스템 내 유사한 위협을 탐지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선제적인 보안 대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여러 사건에서 북한 IT 노동자들의 활동이 확인됐으며 이 정보를 기반으로 다른 곳에서도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밝혀내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를 활용해 앞으로 해킹 전술을 더욱 정교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I think right now, you know, most of what we're talking about here is productivity, but I would not be surprised to see
현재 북한의 AI 활용은 주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정교한 기능과 특정 역량이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아직 실험 단계에 있고 적대 세력들도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학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위를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미 생산성 향상에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실험을 거쳐 독창적인 활용법을 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적대 세력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신적인 악성 행위 방법이 제시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협 분석과 위험 관리에서는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이버 보안의 관점에서 북한과 같은 AI 기반 사이버 위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AI 기업 전반은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까요?
I think we're already doing some things by, for instance, making sure that they are not, you know, leveraging the AI in a way that was never intended to be used. And the other thing that we have to do is
우리는 이미 AI가 의도되지 않은 방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활용하려는 적대 세력을 면밀히 감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관찰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위협에 대응하는 이들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글 산하 위협 분석 그룹의 존 헐키스트 총괄 분석가로부터 북한 해킹 그룹들이 구글의 인공지능 AI 기술을 불법적 사이버 활동에 악용한 것과 대응 해법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올해 처음으로 중고 선박을 국제해사기구 IMO에 등록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에서 중고 선박을 들여오며 UN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에 새로운 북한 선박이 등재됐습니다.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 GISIS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해칠보호를 자국 선박으로 공식 등록했습니다. 해칠보호는 이전까지는 중국 선적의 신팡위안 17호였지만 지난달 돌연 이름과 선적을 바꾼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신팡위안 17호를 구매했음을 시사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듬해 채택된 2397호에서 같은 내용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 선박인 신팡위안 17호를 구매한 것은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해칠보호는 중량 톤수 2009톤의 중소형급 선박으로 건조 연도는 2006년입니다. 건조 첫 해부터 줄곧 중국 선적의 신팡위안 17호로 운항되다가 올해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BOE는 GISIS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 2023년 최소 49척과 지난해 8척 등 총 56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 BOE는 2024년 한 해 운항 기록을 담긴 북한 선박 160척 중 81척이 북한의 선박 구매가 금지된 2016년 12월 이후에 취득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항 중인 선박 2척 중 1척이 불법으로 구매해 등록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2025년에도 새로운 선박을 등록하면서 올해도 북한의 불법 선박 구매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최근 북한이 선박 불법 구매를 가속화한 데 대한 BOE의 질의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인 선박 공급과 판매, 이전을 금지하도록 한 2397호를 포함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는 양방향 무기 금수 조치와 더불어 해산물과 동상, 석탄 수출, 석유 수입에 대한 광범위한 분야별 제재를 보완하기 위해 75개 기관과 80명의 개인, 59척의 선박을 제재했다면서 이러한 제재 지정은 미국 국내 제재의 효력을 증폭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한일 협력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임 바이든 정부와 달라질 수 있다고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지난달 퇴임한 골드버그 대사는 10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협력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3국 모두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현재 한국에 대해 매력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님,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는 최근 회담에서 미한일 협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동아태 안보 정책이 바이든 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Well,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I think you mentioned the highlights. Number one, that the trilateral.
언급하신 내용들이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에 있어 미한일 협력을 중요한 틀로 계속 추진한다는 점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비핵화는 한국 정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좋은 징조죠. 다만 이러한 정책들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핵화는 즉각적이지 않은 어떤 종류의 협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많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많은 계획에 얼마나 헌신할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님,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미한일 3자 협력과 미한 동맹 관계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제언을 하시겠습니까?
Well, I think the biggest issue will be political will in the three capitals. Starting in Washington,
관건은 3국의 정치적 의지입니다. 미국의 경우 미한일 3국 협력틀을 인태안보의 핵심으로 삼는 정치적 의지를 가질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또 일본 총리는 정치적 도전의 직면에 있고 한국은 정치적 과도기에 있어 앞으로 몇 달 동안 정치적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3국은 좋은 관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즉 안보뿐만 아니라 기술, 과학, 비즈니스, 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관계입니다. 문제는 후속 조치를 취할 정치적 의지입니다.
람 이메뉴엘 전 주일 미국 대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미한일 협력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언제라도 악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at of course it would have been better to start earlier, but I think we have to remember the sequence of events that led to the trilateral.
물론 더 일찍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3자 회담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트럼프 1기 행정부도 지지한 구상이죠. 지지의 차원은 다르지만요. 3국 협력의 실질적인 과정을 시작한 것은 일본과의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였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한일 3국 협력은 윤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2022년 8월 윤 대통령이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후 기시다 총리의 상호적인 신호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았겠지만 과정을 진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3국 협력과 관련해 트럼프 정부 쪽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I think points of emphasis, yes, could change. You know, one of the areas that has developed are in
미한일 협력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한일 협력이 강화된 분야에서는 안보와 연합훈련이 포함되죠. 트럼프 1기 정부에서는 훈련이 중단됐었는데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나 전통적인 미국 외교 정책에서 강조됐던 부분들이 여전히 강조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가치보다는 거래에 더 기반을 둔 관점일 수 있습니다. 발표되는 모든 성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7일에 나온 미일 정상회담 성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출발이고 올바른 원칙을 제시했다고 생각하지만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님, 2023년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이해 동맹의 발전과 진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이 안보, 공급망,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데 있어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Well, in security, there are a range of different issues on which we have collaborated. As I mentioned, we've started
다양한 안보 분야에서 미한이 협력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응해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대규모 훈련을 다시 시작했죠. 한국은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과 주권 침해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미한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급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국이 도왔습니다. 한국은 한편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필요한 광물과 원자재 확보 방법을 미국과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최근 서울을 방문해 삼성, SK와 만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진전들이지만 미국 정부가 촉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급망, 기술, 안보 등의 분야에서 우리는 다른 차원의 협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드버그 대사님, 대중국 견제에 있어 미한일 협력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한 대사로 재임하시는 동안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은 어땠습니까? 트럼프 1기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이어졌나요?
Well, some of the policies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with regard to tariffs continued.
트럼프 1기 정부의 관세 정책 중 일부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특히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 정책을 강조했죠. 가장 중요한 기술은 미국과 동맹국이 간직하고 중국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죠. 저는 이것이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골드버그 대사님, 미국에선 언론, 학계,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캠페인에 대한 초당적 우려가 있습니다. 주한대사로 재임하고 계실 때 이와 관련해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습니까?
In the last few years under the Yoon government, I don't think that China made much progress in those efforts. I think in some ways,
최근 몇 년 동안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중국이 그러한 노력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너무 무리수를 뒀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의 야당 지도자와 함께했던 유명한 회의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지금 양국이 관계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일과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가한 압박을 견뎌낸 한국 정부에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중국의 노력이 특별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역효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중국의 어떤 압박을 견뎠다는 건가요? 우리 모두가 아는 사드 사태 말고도 다른 압박이 있었다는 건가요?
There were the slowdown in tourism, for example.
예를 들어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자 수가 줄었죠. 중국은 약 1년 전쯤에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을 재개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취한 다른 조치들도 있었는데 특별히 성공적이지 않았기에 중국이 지금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한국에 어떤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나요?
Of being more open to discussions with South Korea.
한국과의 대화에 더 열린 태도를 취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해 11월 페루에서 만났죠. 또 우원식 한국 국회의장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났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고요. 이게 다른 접근법이라고 봅니다.
비공개적으로 영향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회의를 한국과 연다는 것이 다르다는 건가요?
I think they have changed in some ways. It's they're on a bit of a more of a charm offensive rather than
중국이 어떤 면에서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압박 공세보다는 매력 공세 더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님, 한국의 정치 혼란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정상 사이에 접촉이 없습니다. 안보, 무역 등과 관련해 양국 현안이 산적한데요. 한국이 트럼프 2기 정부 초기에 이러한 협의의 부족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요?
There are some constraints at the moment on the ROK's government. It's a transitional government.
현재 한국 정부에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과도 정부이고 대통령 대행이죠.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양국 간의 소통 창구를 열어두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난주 미한 국가안보 보좌관들 간 통화가 있었죠. 미 국무장관과 한국 외교부 장관 간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소통 창구는 열려 있겠지만 한국의 정치 상황이 해결되기 전에 소통이 완전히 복원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에 접촉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진전이 될 것이고 주요 현안을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새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한국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합니다.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양국 간의 열린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워싱턴에 훌륭한 한국 대사가 계시고 많은 재계 대표단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정상 간 대화를 대체할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드버그 대사님, 국무부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도 지내셨는데요. 유엔 안보리 1718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이후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이 최근 설립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제재 동력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제재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제언을 하시겠습니까?
I don't know that MSMT is fully off the ground. And if it is, I'm not aware of it. It's a good idea in the absence of having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MSMT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엔의 메커니즘이 없는 상황에서 MSMT는 좋은 생각이고 한국이 이 그룹을 발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최근 몇 년 동안 제재를 위반하고 국제 규칙과 규범, 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러시아와 같은 국가를 견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MSMT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 대사로부터 미한일 협력과 대중 견제, 트럼프 2기 정책 전망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북한 선수가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3위에 올랐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11일 한국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시스템을 점검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엇갈린 증언을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계엄군을 파견한 건 계엄의 성격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계엄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시스템을 점검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그것은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2023년 7월에서 9월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취약성이 발견됐고 외부 해킹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점검 결과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보안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며 인터넷과 업무망,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 운영돼야 함에도 망이 연결되는 접점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 등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증인은 어떤 얘기를 했나요?
선관위에서는 김용빈 사무총장이 나왔는데요. 김용빈 사무총장은 통합선거인명부망 침투는 국정원 보안 컨설팅을 위한 침입 탐지 차단 등 보안 시스템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의 해킹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으로 실제 투개표 선거 조작 등 부정선거 실행은 불가능하다며 선거망에 대한 실제 해킹 침투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엄밀히 말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국정원 증인의 말은 초점이 다른 거 아닌가요?
다릅니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의 말은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 시스템 보안이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정원의 주장은 기술적 해킹 차원의 얘기일 뿐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증거가 많다고 했는데 제출된 증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공개한 글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말했는데요. 이날 제시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출석해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자신이 주장했던 부정선거 주장을 슬쩍 바꾼 겁니다.
미국에서도 몇 년 전에 부정선거 주장이 제기돼 큰 문제가 됐는데 한국의 선거제도 믿을만 한가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선거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대 총선거에서도 34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제기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을 두고도 11건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부정선거가 인정된 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들이 잘 싸우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크로스 컨트리와 사격을 결합한 바이애슬론에서 한국의 동계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출신 규하 선수인 예카테리나 아빠꾸모바 선수가 11일 중국 야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스프린트 경기에서 22분 45초사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2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1개로 종합 2위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딴 선수가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선수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금메달을 딴 예카테리나 아빠꾸보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지난 2016년 특별 기회를 통해 한국 국적을 얻었는데요.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사상 최초로 한국에 금메달을 안겨줬습니다.
한국이 종합 2위인데 그렇다면 중국이 1위인가요?
그렇습니다. 1위는 개최국 중국입니다. 중국은 금메달 27개, 은메달 23개, 그리고 동메달 20개를 땄습니다. 또 3위는 금메달 5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0개를 딴 일본입니다.
북한이 메달을 땄다는 소식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은 이번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단 3명의 선수를 출전시켰는데요. 피겨 페어의 렴대욱과 황금철, 그리고 남자 싱글의 로영명 선수 이렇게 3명인데요. 아직까지 메달을 땄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북한은 과거 피겨를 빙상무용이라고 했는데 북한의 두 선수가 예선에서 좋은 경기를 한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피겨스케이팀 페어 렴대욱 황금철조가 11일 쇼트 프로그램에서 6개 출전팀 중 3위에 올랐습니다. 렴대욱 황금철조는 이날 하얼빈 빙상훈련센터에서 열린 쇼트 프로그램에서 총점 56.68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북한 선수의 다음 경기는 언제죠?
렴대욱 황금철 선수는 12일 열리는 페어 프리스케이팅에서 메달을 노립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 학교들은 즐거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를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상
막걸리와 관련된 상품이 없는 거예요. 등산하면 막걸리가 딱 떠오르는데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막걸리. 한국 청년들의 참신한 발상의 신생기업을 소개하는 스타트 투업 코리아
두손 간다 마음 놓고 압록한 찬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이야기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되고요.
It's detection in neighboring countries that had not previously reported.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용어, 뉴스 속 인물을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돼 있습니다. 평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평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